창세기 4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의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노년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기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여 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5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보면요, 너무 이 놀라운 게 참 이 마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것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말 수도 없었지만은 어쨌든 부모님에게나 또 직장에서나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니까 그 많은 말을 해서 내가 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노출시켜봐야 나만 손해니까 입은 대충 다물이고 그냥 결과로 협원합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뭐 무슨 뾰족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말하는 것보다가도 그렇게 결과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하고도 뭐 마음 소통할 줄도 잘 모르고 또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만나지만은 고향 친구 몇 사람들은 그래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뭐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살아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인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내 옆에 웬 여자가 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누구야?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생기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참 이상한 일이지. 여러분들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 아주 그 은큼한 생각하고 있구만. 제 아내예요. 제 아내인데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오래 살았는데 왜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까? 이게 이제 너무 희한한 거예요. 왜 내가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야? 이런 생각을 내가 했을까? 이게 이제 나 스스로한테 이상한 놈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뭐 제 아내도 그렇지만은 별로 뭐 말을 잘 안 해요. 그 승용차 타면은 이내 그냥 딱 기대고 자요. 남편이 워낙 운전을 편안하게 잘해주니까. 예. 그리고 지하 절든 말든 그냥 자기는 쿨쿨 자요. 입이나 작아요. 큰 입을 그냥 다 벌리고. 그럼 나는 졸며 그냥 노래를 부르며 이러고 이제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가죠. 그럼 다 왔다고 이제 마님 일어나시오. 그러면 일어나거든요. 집에서도 뭐 별로 뭐 말이 없어요. 빨리 와 밥 먹어. 이게 고작이고 안 오면 더 빨리 오라고 소리 한번 지르고. 그래 이렇게 아내지만은 별로 이렇게 마음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살지를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아들놈도 그래요. 아들놈도 인천에 있을 때인데 이놈이 저녁마다 어디를 나가요? 그 어디 가냐 했더니 부평을 간대요. 그때 이제 부평에 사역자로 계셨던 분이 제가 마산에 있을 때 그 집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잘 지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놀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좋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일요일에 내가 그 예배를 보러 나가는데 이 녀석이 쇼파에 비스름하게 누워있네. 애비가 한번 버뜩 일어나야 되는데 아, 이 녀석이 애비가 지나가는데도 비스름하게 누워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돌아서가지고 야 임마 너의 자세가 이 모양이야? 똑바로 못 앉아? 그랬더니 또 느지그리하게 이렇게 또 앉아요. 아 이놈이 좀 뭐가 좀 불편한 모양이구나. 야 이 새끼야 오늘 일요일인데 어? 네 주일 학교를 가서 좀 뭐 애들 돕던지 안 그러면 막 신발장 정리라도 좀 하고 있던지 너 뭐야 지금 쇼파에서 비스름하게 애비가 지나가는데도 보리작물이 없이 일어서 봐. 또 느지그리하게 또 일어나요 애가. 안 그랬거든 이 녀석이. 너 오늘 애비한테 한번 맞아볼래? 엎드려 뻗쳐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이제 빗자루 몽둥이 가져와가지고 한 대를 때렸어요. 때리면 이게 궁글러야 되는데 어쭈? 이놈이 똑 버티네. 그래 한 대를 더 때렸어요. 더 때렸는데 버티더라고. 그래 옛날 내 클 때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때가 있었어. 이때는 건드리면 안 돼. 얘가 이제 이 반항, 이 뭔가 이렇게 반항하고 불만이 이제 막 팍 도둘 때 아닙니까? 도둘 때. 그래도 애비 또 이게 또 자존심이 있지. 한 대를 더 때리고 임자식 앞으로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릴 겸시 이러고 가긴 갔는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그 우리 목사님 아들들이 무단 가출을 많이 했거든. 아이고 이 자식도 이거 무단 가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그나저나 이거 참 저 자식이 저게 아주 불만이 가득 찼는데 저걸 어떻게 이제 때려서 될 나이는 지나버렸구나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날 내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저녁 무렵에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가 한번 앉아봐라. 그리고 내가 난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마음을 오픈을 한번 시켰어요. 저 아버지도 저 키울 때 뭐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냥 공부 못한다고 두드러 패긴 했지. 그 뭐 아버지는 그냥 무게 잡는 게 아버지더라고.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이제 이 아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먼저 이제 마음을 좀 오픈시켜 놓고 안 하던 얘기를 쑥스럽지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이 아버지가 뭐 못 잡술 걸 잡서 나 오늘 왜 이래? 나를 한번 힐끔 쳐다보고 또 땅을 쳐다보고 힐끔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뭐가 진정성이 좀 느껴졌는가 봐요. 제가 한 30분 얘기했는데 지도 이제 마음의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사실은 저 부평에 갔는데요. 그 성민이네 집에 간 게 아니고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왜? 아버지 그 사모님 교실 한번 가봐요. 숨이 탁탁 막혀요. 왜 숨이 막히냐? 산소가 부족하냐? 아버지 생각해봐요. 1학년 때는 부산에, 2학년 때는 천안에, 3학년 때는 인천에, 교과서가 다 틀려요. 제가 뭐 머리 좋은 것도 아닌데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진짜 공부가 안 되고요. 애들이 3학년이니까 대학교 가려고 눈에 쌍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공부가 안 돼요. 머리가 뒷받침이 안 돼서도 안 되지만은 교과서가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따라잡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아버지 저 친구 사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봐요. 전부 다 자율학습 하는데 저 자율학습 하면 안 되잖아요.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야 되죠. 수요일 날 예배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하고 PC방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친구들이 쓰는 은어가 있어요. 은어가. 그 은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물었더니 아, 나 이런 것도 몰라? 하고 핀잔을 하는데 거기도 못 섞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이 고민이 되고 괴롭고 막 그래서 저녁에는 숨이 탁탁 막히니까 부평 그냥 어디 술집도 못 들어가고 병신같이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그러면서 그 얘기를 썩이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 그런데 너 말이야 그 대학교 가는 건 너무 고민하지 마. 대학은 한국만 있는 건 아니더라. 대학은 나라마다 다 있어. 그리고 서울대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끼리 좋다 그러는 거지. 저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면은 나이로비 대학이 있다. 근데 그 대학보다 세계 수준에 보면 서열이 아랫단 게요, 서울대학이.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만 그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저 안방풍자, 저 대학도 저거. 걱정하지 마. 아버지 친구가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5만 대 다 있어.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 그 선생님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좀 불렀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올게부터 잘하는 특기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대학을 갈 수 있어요. 특기라, 특기라. 우리 아들 특기가 뭔가? 집이 닮아가지고 특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하, 맞아, 맞아, 맞아. 제가 그 유치원을 보냈는데 어디를 보냈느냐면은, 예, 화교학교를 보냈어요. 짜잔, 짜이 와. 이런데. 화교학교를 보냈는데, 거기서 얘가 이제 중국말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중국말을 배웠는데 한문 그렇게 복잡한 것을 잘 쓰더라고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잘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중국말을 가르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국말을 좀 좋아하고 중국을 좀 좋아하거든. 근데 중국을 저는 안 보내더라고 또. 그래 어쨌든 나는 못 갔다나 니라도 가거라 싶어가지고 중국말을 가르쳤는데 우리나라가 이 중국하고 화교를, 이 수교를 맺으니까 대만이 삐져버렸어요. 대만이 삐져버리니까 한국 내에 있는 화교 학교에서 한국인, 한국인들을 안 받아줘버렸어요.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못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중국만 할 줄 아냐? 아유, 아버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면 부활 한번 시켜봐. 너 있잖아. 그 학교 공부하지 말고 정규 수업 딱 끝나고 나거든 그대로 와. 그대로 와가지고 어디 학원 한번 다녀봐. 중국 학원 다녀봐. 그래서 중국말 잘하면 그 학교 가는 길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당시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을 갔다닙니까? 어떤 대학 갔을까? 그 당시 최고로 그 신령한 교회가 대전 한밭교회였거든. 그 한밭교회 옆에 배제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기숙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령하시거든. 그래서 그런 교회 옆에 있는 대학이 최고 좋은 대학이거든 우리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뭐 중국 무슨 문화 무슨 뭐 꽝가 거기 갔어요. 갔는데 뭐 다니다 말았죠. 다니다 말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아들하고 처음 한번 그렇게 마음 얘기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동역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야, 이 마음 얘기 이 별로 이거 뭐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고 살아본 적이 없고 만나면 이번 집회 때 그 얼마나 구원받았냐? 이게 전부 다예요. 몇 명 구원받아?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걸로 땡이지 뭐 더 묻지도 않고 더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 마음 얘기라는 건 전혀 모른 채 이렇게 좀 살았어요. 살았는데 성경을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진짜 이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책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마음에 담긴 속도를 얘기해 주고 그것을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가지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이러시는데 저도 이 성경을 이래 어느 땐가부터 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 머릿속에 놓고 이렇게 음미를 하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오늘 44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42장부터 보면은 회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써놨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회개를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회개 이야기 수없이 들어가지고 뭐 아이고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이제 이런 자몰락하지. 그죠? 예, 잠아도 괜찮아요. 잠 못 하겠어요. 주무셔야지. 그 베개 없으면 그 책이라도 베고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회개는 이게 반드시 이게 해야 돼요. 이게요. 아니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형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요일날 예배를 보면은요 느지그리하게 오는 사람들 많아요. 별로 그 사람들 신앙에 흥미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는 분들은요, 만나보는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은 그냥 급하게 와가지고 급하게 예배 보고 그냥 수제비 한 그릇 먹고 급하게 안 가요. 미리 오셔가지고 마음을 이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또 이렇게 대충 좀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나에게 은혜 입힌 것도 한번 헤아려 보고 전번 주간에 이야기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과 내 생활이 어떻게 달랐는가 어떻게 같았는가도 이렇게 음미해 보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이렇게 맞춰보고 또 은혜 입은 것들을 또 헤아려보고 이러면서 마음에 주님하고 이렇게 좀 준비된 마음을 딱 이렇게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시간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시간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간에 이제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던 것들, 교만했던 것들, 말 한마디라도 또 이렇게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깝죽거렸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또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진짜 인간이 이게 요물단지거든 이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부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 생각이 믿는다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이글이글 정리를 못하니까 계속 올라오는 생각이 이 받아들이는 말씀을 무익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진짜 목사님 회개 그러셨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난 구원받을 때 내가 참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죽음도 만나보고 해서 그냥 복음 듣고 구원을 받고 믿어줬으니까 난 이제 회개한 것이다 라고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자꾸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뭘 자꾸 회개를 하라나 나는 회개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회개도 잘 안 돼요 또. 내 생각이 나는 회개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이렇게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회개가 또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이 42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었단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고 또 이제 중동 일대에 많은 분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 중에 아들 열 사람이 자루를 들고 양식을 사려고 애굽의 총리 댁에 왔습니다. 저를 넓적했는데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아이고 루멘 형님이고 유다 형님이고 시몬 형님이고 레위 형님이고 형님들이 쫙 자기한테 절을 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아득한 옛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님들의 단이 내 단 앞에 절을 합디다 이런 꿈 얘기를 했다가 형님한테 된통도 쿠사리를 맞았던 그때 기억을 한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꿈을 주셨지 꿈을. 야,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어? 야, 그 꿈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어? 야, 이 루멘 형님, 아이고, 되게 늙었네. 아이고, 저 성질도 더러운 유다 형님도 늙었네, 저기. 어? 거기 이제 형님들이 다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요셉의 마음 속에, 형님들 안녕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그대들을 보아하니 정탐이로구나. 아니 무슨 말씀이옵니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면서 이제 가족 얘기를 장황하게 하게 됐어요. 이제 장황하게. 그러면서 그 얘기 끝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이제 11번째 아들은 없어졌고 12번째 아들은 집에 있다는 거야. 내가 너놈들한테 정탐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니라. 너희들이 그 12번째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 너희들 정탐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가치가 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락없이 정탐이니라. 그러더니 3일 동안 깜빵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3일.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깜빵에 들어갔어요. 딱 그 집안 내놔놓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들 집안에 지금 굶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만 나한테 볼모로 잡혀. 그리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 식구들한테 먹이고 그리고 다시 나한테 쌀을 사러 올 때는 12번째 아들 그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알겠느냐? 그렇지 않을시는 하고 이제 엄포를 준 거예요. 자 이때에 루멘 형님과 유다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난 날들이 추억이 되는 겁니다. 요 42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때 루멘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로 그 아이에게 득죄 범죄입니다.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대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정탐이라고 내몰리게 되면서 그리고 시몬이 볼모로 딱 잡히면서 그 옛날에 죄를 졌던 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셉이 그 애거를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그를 참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죄를 범했다. 루멘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날 이게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들의 지난날 죄악을 추억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그래 다투고 있는 것을 요셉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요셉이 들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요셉이에게 죄를 진 것이 해가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마음에서 사라져 있습니까? 안 사라져 있습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탁 짱박혀 있는 거라, 이 죄가. 그래서 자기들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고난스러울 때마다, 재앙이다 싶은 이런 때가 되면은, 그래, 그때 우리가 요셉한테 못할 죄를 진 거야. 이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죄악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들은 거예요. 자, 너희들 정탐이야! 너희들 정탐이야! 하고 이들에게 어려움을 딱 주니까, 어려움을 주니까 제가 툭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툭 튀어나와요. 자, 여기를 보면은요, 요셉이 지금 형님들을 보면서, 형님들하고 이제 헤어지지 않고, 이 양식 풍성한 곳에서 아직도 기근이 멎으려면 한참 세월이 남았는데, 여기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요셉의 마음 속에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하고 내가 여기 살려고 본다면은, 마음에 이 막힌 게 없이 이렇게 잘 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의 사귐이 잘 돼야지, 마음의 교통이 잘 한다는데, 한 집에 살면은요,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써먹한 사람하고 한 방 안에 둘이 앉아있으면은 좀 멋쩍지, 그죠? 멋쩍어요. 예. 그 부모님한테 죄 짓고 엉큼하게 하고 있으면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좀 써먹한 게 좀 그렇지, 그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형님들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형님과 내가 같이 살려고 본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서로 교통하고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살아야지. 그러려고 한다면은 형님들 마음속에 저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 드러내야 돼. 암 그렇게 하고 말고.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끄집어내야 돼.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는 거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말이야. 요한 1서에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둠을 가지고는 이 사귐이 진정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우니만큼 정으로 가깝지 말고 진짜 이 마음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이 가까워질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속에 있는 저 어둠을 형님들이 드러내야 되는 게야. 저 더러운 걸 드러내야 되는 게야. 그래서 요셉이 같이 살고 싶어서 더러운 걸 끄잡아내려고, 다시 말하면은 회개케 하려고, 뭐 하려고? 회개케 하려고 요셉이 시동을 건 겁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회개케 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셉이 지금 회개케 하려고 정탐이다 하고 모르는 척 했어요. 모르는 척 했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요, 모르는 척하고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봐요, 나중에.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 녀석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징계. 징계는 참 고통스럽지, 그죠? 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냉혹합니다. 그리고 막 정말 냉정하고요, 가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속에 있는 것부터 다 이렇게 미꾸라지 소금 칠 때 그 더러운 것들 미꾸라지 뱃속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다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쿡쿡 찔리는 것이 바로 그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쿡 찔르는데도 하고 이렇게 지내버리면은 이게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회개케 하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요셉이 보았을 때 좋았지, 그죠? 그래도 냉혹했습니다.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형님을 딱 잡아가지고 그 형제들 보는 앞에서 딱 동아줄로 묶어가지고 끄집고 딱 교도소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한테 자루 하나씩 주고 양식 주고 길양식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뭐 할 때 그 양식 사러 온 돈도 다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양식 살라고 갖다 준 돈이 도로 다 들어있는 걸 보고 얼마나 이들이 놀랬습니까? 아버지 보고 이제 양식 사러 갈 때 베냐민 뒤로 가야 된다니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좀 지연도 됐어요. 그렇지만 계속 굶을 수가 없었던 야곱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2장에서 보면 말이죠. 42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웁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자기를 괴롭혔던 추억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괴로워하고 서로 통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요셉이 혼자 은밀하게 가가지고 울더라고. 울더니 눈물 또 싹 닦고 와가지고 그 시몬 형님을 묶어버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킬 때 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를 회개시킬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막 책망을 하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요셉처럼 은밀한 곳에서 울고 계셨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를 만날 때는 냉정하고 가혹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그냥 막 눈물이 쭉쭉 빠지도록 혼내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회개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하고 대단한 고통스러운 실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참 하늘에 그 비는 안 내려오고 양식은 애굽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70명이라 돼요. 손자까지 70명이 되는데 그냥 굶겨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은 우리는 그 총리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쌀 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주세요. 그럼 반드시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안 데려오면 저를 죽여버리세요, 그냥. 이러면서 이 베냐민을 강권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려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시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야, 이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베냐민을 보니까. 그래서 음식도 더 주고 선물도 더 주고 그러면서 베냐민에게 굉장히 참 그 사랑의 표현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또 이제 다시 담아가지고 막 줘요. 거기다가 이제 돈도 넣어주고 이 양식 사러 온 돈도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베냐민 자료에다가 은잔도 푹 집어넣었어요. 은잔이 뭐냐면은 총리가 이 쓰고 있는 전용잔이 있습니다. 전용잔. 그 전용잔이 은잔인데 그 전용잔 은잔을 갖다가 베냐민 그 쌀자루에다가 푹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쌀자루를 이제 메고서 이제 집에 간다고 이제 한참 가고 있는 겁니다. 나기 싫고 한참 가고 있는데 아이 총리의 시종이 막 뛰어오면서 계속 꺼라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 총리 시종이거든. 아니 길을 멈추거라. 저 총리 시종께서 저렇게 뛰어오고 있구나. 그래 들어보니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우리 총리한테 너희들을 이렇게 악하게 대하느냐 이놈들아. 아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요? 우리 총리 같은 분이 점 잘 치는 줄 모르느냐 이놈들아. 왜 우리 총리님의 은자를 훔쳐갔어? 아이고 아무도 안 훔쳐갔습니다요. 훔쳐갔어? 너놈들 중에 한 놈이 훔쳐갔는 게야?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놈이 있으면 그 놈은 죽여버리십시오. 뒤져보세요. 그리고 뒤져보니까 세상에 베냐민 자루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이 열 뺏겨라도 입을 열 수가 없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베냐민은 반드시 데려가야 되거든. 아버지 얼굴이 그냥 막 뜨면서 다시 총리 집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합니까? 이때 이제 이 요셉하고 유다하고 대화가 나눠집니다. 요셉하고 대화하고 나눠지는 것이 제가 오늘 읽었던 14절부터 있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자, 이 16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뭔 얘기 같습니까?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고 싶은데 큰소리 빵 쳤는데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이마당에 이건 아닌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는 거야? 이건 아닌데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는 거야? 그리고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총리와 버금하는 그런 권세 높은 양반 아닙니까? 그런 양반 앞에 가나안에 있는 농부 나부랭이가 입을 열고 말상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외람된 짓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설명도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정직한데 이 정직한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했습니다. 이거 귀신이 곡할 일입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위치와 지체가 높으신 양반이라서 이런 말을 감히 그분한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뭔 말인지 심정이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이게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줘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이러잖아요. 이들이 쌀쌀아 가가지고 죄진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 혼자 정탐이라 하면서 발딱발딱 뛰셨지 자기들은 정탐 아니었고 돈 줬는데 도로 쌀쌀에 돈을 놓은 것은 그분들이 놓은 거지 자기들이 놓은 것도 아니었고 은잔도 자기들이 놓은 거지 요셉이 뭐 베냐민이 넣거나 누가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아무 죄를 범한 것이 없어요. 아주 정직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죄인으로서 자꾸 드러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사실은 요셉이를 만나가지고 범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적발했다고 하는 유다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숨겨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가 있는 겁니다. 숨가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총리 앞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죄를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거다.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속에서도 야,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 내가 나를 세우고 있구나. 이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세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을 아는 사람이면 아,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경외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아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기복신앙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태반이 기복신앙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내가 헌금을 하고 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대학을 못 가? 이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성실하게 다닌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또 아이들 참 대학교 입학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에서나 이 정말 이게 모범되고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이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내 마음대로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못해준다는 생각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태반이 다분히 이게 기복적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제가 한 말 이해됩니까? 아, 그리요 안 그리요? 그렇지 그죠? 그래서 이래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교인들이 복을 찾고 있는 그 복 수준에서 우리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복이 뭐가 복이냐?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여호와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가까이 하는 거지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깝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으로 가깝게 해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요. 그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요, 아주 예민하게 주님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적발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털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은 예, 그냥 복받기 위해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 자체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하고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예, 저한테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한 횟수는 이렇게 깊어지고 길어져 있어도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그런 삶 그런 위치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사람도 무시하죠. 사람 무시하는데 종도 무시하죠. 무시하는데 말씀이 내게 팍팍 들어옵니까? 그렇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열심히 들었는데 일어나면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수행에 와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데 집에 가보면 무슨 말씀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기억력이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억력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야, 내가 이 진짜 이 여호와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목사님을 이렇게 뵐 때마다가 마음에 이렇게 참 무겁고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내라고 그랬어. 민들레는 민들레, 봉숭아는 봉숭아, 그리고 원숭이는 원숭이, 돼지는 돼지. 이게 종류대로 내라고 했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류대로 내라고 했으면은 그건 영원토록 그 돼지는 돼지만 낳는다. 절대로 소를 못 낳는다. 돼지는 돼지만 낳는 거야. 그러면 돼지에게는 돼지뿐이라는 얘기거든.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는 그 말, 거기에서 한치 오차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어미하신 그 말씀, 절대적인 말씀, 또 악할 뿐이라 하는 그 뿐에서 1mm도 이탈되지 않는 정확하게 악할 뿐인 그 말 앞에는 절대적으로 선이 개입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님의 마음의 자세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였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딱 비춰졌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봤어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간증 천 번씩 해, 그 간증 만 번 해, 그러면은 제 마음에는 아, 그 여러 번 하라는 거야, 여러 번 하라는 거야, 그렇게 알아듣지 만 번 꼭 하라는 건 아니야. 제가 그렇게 알아듣거든요. 한 번은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한 간증을 또 하고 한 간증을 또 하고 한 간증을 또 하고 벌써 세 번, 네 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휴식 시간에 어이 김 목사 그 간증 거 그만해라 그거. 어제까지도 하고 언제까지 그거 할래? 메뉴 좀 바꿔봐. 그랬더니 김규성 목사님 아니에요. 그 만 번 해야 돼요. 만 번 해야 돼요.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내가 엄청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목사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만 번 그랬지. 여러 번 그렇게 안 했거든. 우리 박옥수 목사님 여러 번이라는 단어도 알거든. 근데 여러 번 그래요. 만 번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 번 하라는 거야. 그 꼭 만 번을 어떻게 하냐. 야, 그건 말도 안 돼. 저는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제 귀가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안 대하시는 거예요. 종류대로 내라 하면 종류대로 절대 유두리가 없어요. 사실이죠. 그럼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악할 뿐이라 하면은 선한 게 절대 없는 거죠. 악할 뿐이지요. 그런데 저는 대충 듣기 때문에 안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제가 뭐 하나 좀 얻어맞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잠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실을 한 바퀴 돌면서, 야, 내가 이, 야, 이거 뭐, 야, 이거, 한 번도 내가 저런 마음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간헐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산 것도 있고, 역사를 경험한 것이 이때에서, 그걸 가지고 좀 이 버티기도 해보고, 어? 믿음으로 산 거 있으면 삐직삐직 내놓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 마음의 자세가 이런 자세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봤을 때 믿었다고 말할 게 어디 있냐. 한계가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계가 없다는.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내가 믿지 못하고 산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의 세계가 좀 보였기 때문에 그쪽 마음으로 좀 바꿔가지고 들어갔어요. 말씀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은 100% 믿음이어야 한다. 100%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100% 예수님의 공로이듯이 믿음도 100% 해야 된다. 항상 100% 해야 된다. 저 그런 말 옛날에도 목사님이 하시면은요, 제 마음이 답답해져요. 어떻게 100%냐? 어떻게 사람이 50도 됐다가 90도 됐다가 기분 좋으면 99도 됐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목사님도 100%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그럴까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놈이 어떻게 제대로 듣습니까? 제대로 못 듣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아니, 그날은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진짜 100% 믿음이네. 100%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보여지질 않았을까? 100% 믿음이요.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100% 믿음은 항상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완전 후루꾸로 예수를 믿었더라고. 듣는 귀가, 마음의 자세가 대충, 예? 처삼촌 뭐 벌초하듯이 제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요행을 바라는 것도 많고요. 요행을 바라는 것도 무슨 이상한 마음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보면서, 야, 이 회개를 시키고 있는 요셉이 끝까지 싸워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유다가 바뀌는 거예요. 이 44장에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하나님이 적발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죄를 적발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생에게 이런 악을 행했는데 어디 우리가 이런 악만 행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적발하는 죄는 마음속 깊숙한 죄까지 다 끄집어내게 한단 말이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고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마음을요, 바닥까지 다 비워버리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가서 양식 갖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지.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가나마나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 예.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렇지 않아. 베냐민만 남으면 돼. 그런데 이 사람들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냐민만 나눠놓고 너희들은 가. 이게 또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누지르는 거예요? 안 누지르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압력을 가면서 심리적으로 누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개케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케. 아멘. 예. 유다가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구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입니다. 이러면서 또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아버지하고 이 베냐민하고 관계, 그리고 베냐민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왜 지금 이 베냐민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또 아버지 마음속에 요셉이 마음의 한켠에 있는 이런 내용까지 정확하게 유다가 구구절절히 얘기하는데, 내가 요셉이라도 마음에 막 그 격동되는 마음이 일어나게끔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아주 진솔하게 해나가요. 그러다가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 28절에 보면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명하고 베냐민의 생명은 딱 붙어버렸습니다. 베냐민 죽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예, 눈물이 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유다가 아버지 마음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서장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과거의 일에 보면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절대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이게 지금 형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이 과거 자기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두드러 패고 무르는 웅덩이에 집어넣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는데 이스마엘 장사꾼한테 팔아버리고 그때는 정말 냉정하고 잔인했단 말입니다. 무서운 형님이었어요. 인정머리가 한 개도 없는 형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님이 지금 자기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놈 될 테니까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돌려보내야 된다 하면서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이 형님을 보게 됐을 때 형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다의 스스로 마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해주는 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있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케 하는 역사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밟아버리고 밀어내고 밟아버리고 밀어내는 것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그 친구에게 강도가 왔는데 강도를 물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간섭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에 닥쳐왔다고 한다면 이걸 그냥 지내쳐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유다처럼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야, 이거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그간에 내가 교회 앞에서나 종 앞에서나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은큼하게 생활했던 곳에서부터 어둡게 생활했던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번에 목사님이 달라스에 가셨는데요. 한 사역자가 그러더라고.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 가보면 거기서 내가 좀 바뀔까? 저는 참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너 병 한번 걸려보고 싶냐? 그럼 너 네 마누라 암 한번 걸리면 좋겠냐? 아닌데요. 그럼 너 38년 된 병자 되면 좋겠냐? 아닌데요. 너 38년 된 병자가 딱 되면 마음이 떨어질래? 38년 된 병자가 네가 한번 사고를 한번 해봐.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38년 된 병자가 된 사고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네가 생각 속에서 38년 된 병자가 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이 되지 말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리고 생각 속에 깊이 잠겨봐.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떨어져. 너 왜 사고 안 해? 이러시면서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꼭 가늠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창피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음 떨어질 게 어디 있냐. 내 마음에서 가늠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잡힌 것을 생각해 보면서 동네 사람한테 창피당하고 자식한테 창피당하고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볼 수 있는 것이다. 꼭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신앙인들은요 회개가 돼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면은 말씀이 받아진 것 같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야, 저는 이 유다가 요셉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회개가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4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되면 재앙이 우리 아버지에게 미치는 걸 내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 총리님, 저를 여기에 잡아두시고 이 어린 것을 보내십시오. 이 어린 것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모순으로 차려해 주겠습니다. 저를 잡아주세요. 이야, 유다 형님이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루멘 형님이 야야야야 그래도 동생 아니냐 그거 죽이지 말아라. 루멘 형님이 그래서 그날 살았지. 안 그러면 자기가 죽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죽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요셉이 자기를 개봉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회개된 사람 앞에 요셉은 내가 바로 요셉이요 하고 노출을 시킬 때 주변 사람들을 쫙 물렸습니다. 그리고 유다하고 요셉만 있는 그런 단둘이 있는 장소를 마련해 나눠놓고 형님 나를 똑바로 보시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그때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님들 다 부릅니다. 형님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시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아먹은 요셉 말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까지 이분들은 아버지하고 도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누가? 지가. 그런데 예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 세월 살아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지가 합니다. 지가. 누가 해요? 지가 해요. 유다나 루멘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이런 분들이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아버지를 섬겼고 자기들이 가정을 섬겼고 쌀자루 들고 애굽까지 와가지고 그 쌀자루 들고 가고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이렇게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루멘이나 이런 자식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루멘이 기쁜 아들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유다가 기쁜 아들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가장 기쁜 아들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야곱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 있는 무수한 사람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볼 때?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얘기 들어봤소?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갈 때 유혹열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갈 때 내피 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내피나 예수피나 똑같이 붓지만은 내피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예수는 피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를 부지런히 섬기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볼 때는 불편해요. 만족이 안 돼요. 뭘 하나를 시켜도 만족이 안 돼요. 쌀 사러 갔다 오라 했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지도 못할 놈들 이놈들 베냐민을 왜 데리고 가냐? 왜? 이 아들들은 하는 것마다가 아버지 요셉의 마음에 불편함을 줍니다. 불편함을. 빨리 가서 양식 사와 이놈들아. 아이고 아버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안 됩니다. 뭘 하나를 시키면 아버지 마음에 즐거움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만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면서부터는 요셉이 양식을 제공해주고 요셉이 멋진 고센 땅도 주고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락하면서 이 수레를 멋지게 대절을 시키고 요셉이 아버지를 섬기게 되니까 형님들 그 많은 형님들이 그렇게 섬겨왔던 섬김보다가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버지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겨도요 우리가 내가 섬기는 게 있고 예수님이 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내가 정뚝 커져 있어가지고 대적 노릇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복된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양회를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 아 나도 정말 대충 살았구나. 나 세우기를 너무 즐기면서 살았구나. 나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도 나 인정 안 해주면 내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헌금을 했는데 나를 알아주면 그래 참 행복하더라고. 일을 했는데 인사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면은 그날 하루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져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 나도 불행이지만 교회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나도 옮겨져야 되겠다. 바뀌어져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날 요셉이 만나주면서 이제 요셉 편으로 마음이 옮겨지게 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삶을 살았는 것처럼 나나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